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수차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 주석과 부인 펑리안 여사는 25일 정상회담 뒤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한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실의 콜린 칼 안보보좌관은 어제 BOA에 만일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미국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보좌관은 다만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유린이나 테러 관련 제재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6개국의 핵 합의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핵 합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위헌적인 전쟁 법안들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적인 팻말 등을 들고 수도 도쿄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안보 법안들은 이번 주 참의원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여당은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야당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헝가리로 유입되던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새 이민법이 본격 시행된 어제 하루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6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9,380명이 헝가리로 유입됐던 것에 비해 크게 줄은 것입니다. 헝가리 당국의 조치로 난민들은 세르비아에서 크로아티아로 진입하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아티아 내무장관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시 긴급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국경 지역의 대규모 난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 개최와 유럽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이번 난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난민들 상당수는 이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서방 정부들 때문이라며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서방국들은 더 많은 난민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난민 사태가 걱정된다면 테러 분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만일 서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과의 전투에서 시리아군과 협력한다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ISIL은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어제 기습 폭우에 따른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유타주 힐데일 지역 관리들은 각각 다른 두 대 차량 안에 있던 12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은 힐데일에서 북쪽으로 32km가량 떨어진 자이언 국립공원 내 협곡을 탐사하다가 역시 홍수로 숨졌으며 일행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will repeat our call.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북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규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16일 밝혔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 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 방문은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면서 도발 위협의 강도를 한층 높인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유엔 무대를 통해서 북측이 군사적 무력 시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 그것이 이번에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 도발 저지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13개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2087호나 209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자동 개입 조항인 일명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 포괄성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 없이 기존 결의안을 갖고 좀 더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보다 강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한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 김건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초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 도발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중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부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 불용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peat our call that North Korea should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5 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재정비와 가동을 시작했다는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s why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북핵 불용의 입장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육자 대화의 틀 안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복귀하도록 동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최소한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육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regional tensions and instead focus on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커비 대변인 역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북한에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ll, we of course urge North Korea to adhere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2005
북한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2005년 북핵 6자 회담 공동 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UN 안보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2006년에 6자 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기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과 도발이 국제 제재를 불러왔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스스로의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is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if it will make the right.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 성장과 안보, 존중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택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손을 내민 만큼 북한은 주먹을 풀고 이에 화답해서 도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한 협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각각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이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고 두 나라의 군사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나타낼 것이며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올가을에 마침내 회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스트리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5일 VOA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조짐이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로켓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이루어지는 적절한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의 공동 언론 발표문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상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에 미사일 탐지 임무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약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임무가 공식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커지면서 탐지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이지스함 한 척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엔 스파이-1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정 사면에 장착돼 있어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합니다. 500km의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지난 2012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15초 만에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이지스 함에는 스파이1이라는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그 360도 범위를 항식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지스 함이 동해 배치가 돼서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될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의 초기 과정을 전부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창건 70주년 전후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장 먼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미사일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는 만큼 연합 감시 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일주일 전, 핵실험 감행 한 달 전에 각각 관련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북핵 세미나에 미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의 회의 제안은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오는 18일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초청해 열기로 한 북핵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s hosting a track to event on the six-party talks on September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회의를 알고 있지만 이는 민간 차원의 행사로 미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랴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회의가 17일에서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인 비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미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Non-official U.S. participants act in their private capacity and do not carry any message from the U.S. government.
미국이 철저히 민간 행사로 간주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세 나라 정부의 부국장급 실무회의가 어제 서울에 있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에 처음 열렸습니다. 세 나라 외교부 관계자들은 정상회의 일정과 장소, 세부 준비 사항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협력사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 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한일,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통일부 당국자를 포함한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방문단 활동은 이산가족 면회소 그리고 이제 머물 숙소 기타 이제 어떤 개별 상봉 장소라든지 환영 연회 장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 뭐 기타 이런 시설 현황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산가족 명단의 생사 확인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국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일일이 대조해 생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된 한국 내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입니다. 남북은 지난 1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포로 납북자 50명을 포함한 250명을,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이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103살 하미주 할아버지로 80살 이상의 고령자가 182명이며 북측은 97살 민숙이 할머니를 포함해 80살 이상이 193명이나 됐습니다. 가족관계로는 남북 모두 부부나 부자 관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봉 때보다 90살 이상이 10% 정도 더 늘어났고 직계가족도 더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달 5일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를 평양으로 초청할 의사를 일본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북한의 회유책으로 보고 응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를 평양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북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여름 이후 메구미 씨 부모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몇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 씨가 낳은 딸, 즉 손녀인 김은경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회유책을 쓰는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통신에 일본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사키에 씨는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메구미 등 납치 피해자 전원이 돌아온다면 그 후에 손녀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구미 씨의 부모는 지난해 3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손녀인 은경 씨와 은경 씨의 남편과 딸을 처음 만났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메구미 씨 부모를 평양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은 북한에 이용당할 뿐이라며 거절해왔습니다. 요코다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지난 1977년 항구 도시인 니카타에서 배드민턴 연습 후 귀가하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1997년 1월에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폭로로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2004년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지만 감정 결과 가짜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인권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영향력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천일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15일 제2차 북한 인권 주간이 개막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인 엘샴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 동안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와 그림 전시회, 음악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장인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15일 개막식 후 BOA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아세아 지역의 일원이고 또 이 아세안의 정치적인 그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실상을 NGO로서 실상을 좀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이번에 그 네 번째 오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들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의 다이얼로그 예술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다르수만 보고관은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참상을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미셸 소넨 캠페인팀 간사는 VOA에 다르수만 보고관이 인도네시아어로 직접 정부와 국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r. Daruzman really encouraged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people to be aware.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행사하며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서구 전 차관은 이날 행사에 특히 인도네시아의 많은 주류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디어와의 대화를 가졌거든요. 굉장히 그 자극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김혁 씨와 화가이자 팝 음악가로 활동하는 강춘혁 씨 등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남북한에서 누리는 자유의 극명함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김 전 차관은 전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주간에는 탈북 화가 선무 씨와 강춘혁 씨의 그림 전시회가 자카르타에서 20일까지 열리고 16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학 법학대학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접근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다루수만 특별보고관과 이 대학 법학 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인들과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탈북민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과 탈북민들과의 대화 행사가 16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어 17일에는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행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에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도시 반둥에서 북한인권실태 강연회가 열리고 19일에는 자카르타에서 탈북민 힙합 음악가로 활동하는 강춘혁 씨와 인도네시아 음악인의 합동 팝 공연이 열립니다. 이런 활동은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김서구 전 차관은 밝혔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은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그 인도네시아의 언론한테 전하고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서 아세안에 퍼지고 그런 생각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북한 정부로 하여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 가혹한 그 인권 침해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같은 인류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
BOA 뉴스 천규입니다.
미국의 한인 이산 가족이 지난해 북한에서 가져온 누나의 유골을 가족 묘지에 안장합니다. 특히 이 행사에 미국에 주재하는 남북한 외교관을 초청해 양측의 이례적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아들은 64년 만에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1951년 서울에서 인민군에 이끌려 북한으로 넘어간 누나의 흔적을 마침내 어머니 곁에 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문재 씨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가져온 누나의 유골을 다음 달 31일 일리노이주 다리엔시에 있는 가족묘에 안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님하고 어머니하고는 나란히 영무히 서로 그 살아있을 때 그리움을 갖다가 사후에 엔조이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10년 전 9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와 누나의 재회를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박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0일 평양 만수대 인근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누나 박경재 씨의 유골 일부를 북한에서 미국으로 직접 옮겨왔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북한 당국은 뜻밖에도 정성스레 준비한 유골함을 들고 방북한 박문재 씨에게 유골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가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누나의 가족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절반가량의 유골만 얻은 박 씨는 지난 1년여 동안 유골함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담을 묘지 동판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어렵게 재회한 누나를 곧바로 떠나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협주단 가수로 차출됐던 박문재 씨의 누나 박경재 씨는 이후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 피바다 가극단 전속 소프라노로 활동하다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동생과 재회했습니다.
평양 비행장에서 내리는데 저쪽에서 한 저희 여성이 뛰어오는데 보니까 비행장을 뛰어오는데 보니까 그게 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끼안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상봉의 기쁨은 그러나 누나 박경재 씨가 3년 전 80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17년 만에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안장된 미국의 가족묘에 누나를 함께 묻고 싶었던 박 씨의 소망은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살다 유골로 만난 슬픈 가족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국에 주재하는 남북한 외교관을 안장식이 진행될 다리엔시 클라렌돈 힐스 묘지로 초청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외교관 대표들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장식에서 남북의 대표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 이것이 참 그 좋은 의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대째 의사로서의 가업을 잇고 있는 박문재 씨는 이미 4년 전 제주도에 흩어져 있는 선조들의 묘를 이곳 클라렌돈 힐스 묘지로 이장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누나를 어머니 품에 안기기 위해 동생은 서울에서 미국, 다시 평양까지 멀리 돌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다시 만날 때까지 꼬박 64년이 걸렸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개학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 총동창회가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 말인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추상인가요? 이것들 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작가 160여 명이 400여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서 탈북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탈북자, 특히 이제 탈북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는 좀 제도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찾아가 예술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산의 여명 학교에 가서 일부 후원금을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젊은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또 그 학업에 참여해서 기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술적인 것을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동창회장인 유인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1950년대는 이제 비구상이 일색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필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전 60년대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 성향이 더 강한 자기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50년대 작품은 거의 모방이었었다.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형식으로서는 그 구상계열 작품이 많습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도 함께했는데요. 구본모 작가는 꽃과 나무,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숲 속의 그 동물들, 그쪽이 지금 기린하고 좀 새 있죠, 요게. 그 자연, 내가 이제 천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되게 테마를 그리 잡았어요.
구본모 작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어릴 적 고향이 생각나 더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5살 때 넘어왔거든요. 저 강원도 원정리가 제 고향입니다. 금강산이. 그래서 제 고향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 산지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강 알아요. 우리 집안을. 그때 어머니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이북에 있었거든요.
전시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김종선 부회장도 작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네. 개 그림을 요즘은 개 시리즈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북,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은 북한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아무래도 모든 게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좀 돕자.
전시회를 둘러본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구성 쪽의 작품하고 인물화 쪽, 인물에 많이 그리고 추상적인 쪽도 좀 괜찮고요. 다양하게 출품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사전 그 자금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뭐냐면은 옛날 저 중세 때 서양에서 네. 그 벽화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요 액자의 형식이 뭐냐면은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둥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벽화 장식에서 떠나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손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관심 또 배려 그들과 소통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이 추후에 이제 문화 교류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이곳 워싱턴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서늘해서 가을로 다가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한국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침 저녁 느끼는 바람이 분명 가을입니다. 높아진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모습, 그 어릴 때 만국기가 나붓기던 가을 운동회 날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을 하면 또 단풍이지 않습니까? 단풍이 좋은 시기를 알려주는 단풍 시간표라는 것도 나왔다는데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시작된다는 한국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9월 25일쯤 1708m 높이의 설악산 나무들이 단풍 옷을 입기 시작하고요. 오대산이 10월 1일, 치악산이 10월 6일 등 하루에 대략 20에서 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단풍이 내려옵니다. 서울에 단풍이 드는 것은 북한산입니다. 10월 13일쯤 단풍을 볼 수 있겠고요. 한 달쯤 뒤에는 저쪽 아래에 있는 전라북도 내장산, 전라남도 해남의 두륜산까지 단풍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올해 단풍이 조금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들어서 중부지방의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는 0.8도 정도 낮았다는데 이것이 단풍 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평년에 비해서 하루 이틀 정도 단풍이 빨리 들고요. 남부지방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늦게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풍 든 시기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이 단풍놀이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군요.
네. 짧게 지나가는 가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단풍이 좋은 산으로 산행을 가는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산 전체로 보면 꼭대기에서 아래로 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얘기하고요. 80% 이상 물들면 단풍의 절정기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설악산에서 가장 많은 단풍객들이 모일 절정기는 10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풍놀이에 도움을 주는 이 단풍 시간표가 따로따로 또 발표이 되는데요. 문화재청이 발표하는 궁궐이나 왕릉 유적지 단풍 시간표가 있고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발표하는 단풍 시간표가 있는데 이런 시간표들을 보고 여행업계나 홈쇼핑업계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단풍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단풍이 좋은 곳으로 관광 열차가 다니고 가을 정취를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풍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새 소식 가운데 대통령이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금에 대통령이 일시금으로 한국 돈 2천만 원, 미화로 17,000달러 정도를 기부를 하고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무위원 등 사회 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금을 모으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대타협을 했는데 이 관련된 움직임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 그 대타협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가칭 청년희망펀드입니다. 이런 대타협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 사회 한때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 이런 프랑스 말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실천의 의지가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들이 이런 노력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점도 궁금하군요.
많은 사람들이 돈 계산을 했던 하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이 한국 돈으로 1억 9,255만 원이었습니다. 이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16만 4천 달러 정도가 되고요. 한 달이면은 13,600달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한 2,730달러 정도를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부금으로 낸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쪽에서는 아예 대통령인데 고작 17,000달러 기부에 월급의 20%를 내어놓느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청년 펀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세금으로 좀 조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덧붙여지고 있고요. 대통령이 나서고 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사회 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국무총리의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청년희망펀드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있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학여행 경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하나로 교사들이 인솔해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연경관이 좋은 곳 혹은 문화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고등학생들의 1인당 수학여행비가 학교에 따라서 무려 180배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180배나 차이가 난다니까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네. 대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비를 한 사람의 448만 2천 원, 미화로 3,800달러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비로 단 21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곳이 다른데요. 한 곳은 미국 동부의 뉴욕과 워싱턴 DC를 다녀왔고 다른 한 곳은 학교 인근의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3박 4일을 지낸 겁니다. 학교 밖에서 배움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녀오는 수학여행이 그 내용과 경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또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수학여행의 격이 다르다는 것, 학교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가정이나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학여행지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네네. 이 하위 10개 학교, 하위 10개 학교의 학교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뭐 자사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로 부르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1인당 수학여행비가 비싼 상위 10개 학교는 모두 그런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사립학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위 10개 학교, 대부분 일반 공립학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주변 다른 나라로 떠난 난민의 수가 400만 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들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보안군과 다에시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시리아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난민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은 이미 국가의 자원이나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 많은 난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는 현재 2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르단 정부는 현재 이 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난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들은 갈수록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난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이 다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수만 명의 난민들은 조국에서 살인의 참극이 끝날 때까지 생산적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길 희망하면서 이제 발칸반도를 거쳐 중부 유럽까지의 긴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럽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나라들은 현재 각기 몇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적극적인 난민 수용 계획을 추진할 각오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동안 최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이미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 특히 시리아 인접 국가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시리아 내부에서 피난 중인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위해서도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위기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은 41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시리아 위기를 외교 경로를 통한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위기가 해소되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돼 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